함께 이 시간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단에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또한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이 그 강하고 떨림 있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해주셨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 마음과 귀를 활짝 열으실 줄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어른들이 많이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햇님과 달님 이야기인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건 도대체 무슨 찬양인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찬양을 한번 되새겨보고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니 아, 참 깊이가 있네. 나도 그렇게 한번 살다가 죽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게 하는 귀한 찬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복음과 성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살다가 섬김의 인생을 살다가 오라고 이 귀한 삶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욕심도 많고 못난 자아가 가득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복음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명씩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지금은 저희가 발을 씻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발을 씻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흙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 다리가 다 더러워지고 이제 집에 오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꼭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발을 씻는 문화가 있었는데 부자들은 종들이 와서 발을 씻어주고 가난한 자들은 자기들이 발을 씻는데 꼭 그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건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비천한 모습이고 천한 사람, 그 종들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군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쭉 앉아있는데 누가 군번이 제일 높죠, 거기서?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높고 발을 닦아줘도 누가 닦아줘야 되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좀 닦아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거꾸로 이게 지금 뒤집어진 상황인 겁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로드라고 불렀어요. 주님 불렀어요. 주인님이라고 불렀는데 왜 입으로는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왜 자신들은 무릎 꿇고 발을 안 닦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아마도 서로 눈치를 보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명만 있었으면 이렇게 발을 씻어줄 수도 있는데 12명씩이나 있으니까 누가 여기서 가장 낮은 자냐, 군번이 누가 여기서 제일 낮냐,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안 닦아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내가 그래도 여기서 제일 연장자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가장 오래 잘 따라다녔는데, 내가 여기서 그래도 가장 인정받는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먼저 나서서 물을 갖고 오고 발을 씻어주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죠. 저희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눈치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중고등부실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애들이 놀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그걸 딱 보는데 그걸 주스라고 하다가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사인데 이거를 더럽힌 아이들은 저 아이들인데 왜 내가 이걸 주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스라고 하다가 안 죽고 그냥 갔습니다. 언젠간 치우겠지. 그리고 역시나 안 치워서 나중에 제가 다 치웠습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눈치만 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고 지금 저 사람들 발을 깍 닦아줘 냄새나는 저 다리를. 근데 이것이 거의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싸웠습니다. 뭘 갖고 싸웠냐면 누가 가장 높으냐 그러고 실컷 싸우다가 길을 걸어서 지금 먹을 때까지 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네가 높으냐 하고 하다가 지금 막상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무도 못 꿇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그 주님 앞에서도 무릎을 못 꿇고 그분의 발도 못 씻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리로 와라. 내가 씻어주겠다. 그러고 주님께서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을 보시면서 답답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교만할까? 이기적일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비춰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자들처럼 누구든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높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그것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제자들과 같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다 우리 인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얘기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죄악된 모습을 비춰질 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린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것을 잘 생각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단인데요. 개혁교단에서는 칼빈주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타락한 거 아니고 반만 타락한 거 아니고 99%만 타락한 게 아니고 100% 완벽하게 타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린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한 살짜리, 두 살짜리 말 잘 못하고 언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단어 보케벌이라도 그 보케벌이도 많이 없는데 그 단어도 많이 없는데 할 줄 아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어눌한 발음을 가지고도 내 거야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일 듯이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내 거야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어른들은 잘 숨겨서 그렇지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원초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지 어른들은 잘 숨길 뿐이지 다 우리도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축하해 준다고 우리 아이들이 예쁜 카드를 써왔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최고예요 막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아빠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막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막 감동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귀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동도 잠시뿐 이 어린 죄인들의 이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인들이 요구를 막 저한테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막 저한테 막 떠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오늘은 아빠 생일이니까 우리가 파티를 해야 해요. 그래 파티하자. 근데 아빠가 어디서 외식을 하고 싶은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외식을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어요. 아빠는 지금 파네라에 가고 싶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파네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싸고 양도 작아서 파네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막 가고 싶어 해서 그래 파네라 가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파네라를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 생일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즐겁게 막 식사를 아이들끼리 하는 겁니다. 막.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영화를 보재요. 아빠 생일이니까 영화를 봐야 한대요. 제가. 영화를 보자고 그러더니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무슨 영화 보고 싶은지 알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E.T. 보고 싶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옆에 첫째 딸이 아니야 아빠는 패딩턴 2 보고 싶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또 그거 갖고 싸워요. 뭐 보고 싶냐고. 그렇게 실갱이를 한참 하더니 제 귀에다 대고 둘째가 아빠, 아빠 무슨 영화 보고 싶어요? E.T. 보고 싶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E.T. 보고 싶어. 그랬더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광고를 하겠대요, 자기가. 그러더니 Birthday Boy가 E.T. 보고 싶다고 집에 가서 우리 E.T. 봐야 한대요. 저는 그날 계속 아이들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 이용을 당했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그 명목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이기적으로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이용하라는 말을 그건 더욱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은요. 너무나 프로페셔널한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게 그냥 이기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굉장히 잘 속이고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잘 끌어가요. 막.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아이들에게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 와서는 성도들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중심돼서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해봐야 될 텐데요. 참 이 이기적인 마음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삐뚤어진 사랑.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는 억압을 받습니다. 그 아이는 숨을 못 쉽니다. 그 안에서. 엄마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니까 아내는 사랑받는 것 같지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인간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그 깊이에는 다 우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악한 것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녹여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변화시켜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이제 나오라고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나와라 내가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전 괜찮습니다. 전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위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잘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모르겠지만 오늘이 지나면 너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발,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마음까지 씻어주실 그 주님의 그 섬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말을 듣고도, 7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뭐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허락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악의 문제가 많이 있지? 너 남들 사랑 못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다 씻어줄게. 섬기지 못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변화시켜줄게.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씻어주시겠다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보다는 제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를 먼저 씻어주셔야 합니다. 저보다 저 사람이 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남들에게 잘 베푸는 사람입니다.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저는 됐고 옆에 있는 저 사람부터 좀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주님은 오늘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병든 마음을 고치겠다. 내게로 와라.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못되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악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의사에게 가지 못하듯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야 이러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죄악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복음의 강가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복음 그러면 그거 한번 믿고 옷장에 넣어놓고 천국 갈 때까지 들여다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전도할 때 쓰는 게 복음인가 보다. 아닙니다. 5년 전에 믿었던, 30년 전에 믿었던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지혜를 준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오늘도 그 복음의 강가로 우리 나오시오.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져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씻어주십시오 하고 내놓으면서 나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파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처도, 모하메드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복음이 이렇게 볼 때는 겨자씨 같아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십자가가 무슨 우리 밥 먹여주나 뭘 그렇게 바뀔 수 있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어떤 마을에,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어떤 마을에 가셔서 개척을 하시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찬양단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찬양단을 만드시는데 그 동네에 악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일일이 그 재능이 있으셔서 그런지 피아노, 기타, 드럼 이런 걸 다 가르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팀을 탁 만들었는데 이게 첫 1년은 그냥 그런 듯 하더니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곧 잘하더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찬양단 보러도 오기도 하고 찬양 같이 부르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자기도 찬양단에 가입하고 싶다고, 나는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꼭 가입하게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잘 됐다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 테스트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입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 때 보니까 갑자기 삑삑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더랍니다. 보니까 이 자매가 정말 기본적인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너무 찬양단에 가입하고 싶어서 그냥 거짓말로 잘한다고 그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이러다가는 예배가 방해가 많이 받겠다 싶어서 찬양팀을 따로 불러서 우리 이 자매를 내쫓자.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내년에 연습 많이 하고 오라 그러자 얘기를 했는데 그 찬양팀의 팀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교사님, 저희는 벌써 이 자매와 함께 찬양단을 계속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 뭐, 선교사님이 아니 안 되는데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리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같이 죄인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악기 하나 다룰 줄 모르던 우리를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빚,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우리가 그 자매를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매 우리가 기다려 줄 겁니다. 함께 해줄 겁니다. 우리는 함께 그 자매와 찬양할 겁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선교사님이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렇게 복음을 말을 했는데 본인은 복음을 잊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감사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전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악됨을 알고 복음을 의지하면서 나오시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십시오. 종교적인 리스트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적셔질 때 그때야 비로소 아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내가 더 잘 섬겨야지 라고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 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이웃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말 존경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담임 목회 하시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담임 이제 목회 사역지에 나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형제님 중에 자살 충동이 있으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괴로워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자살 충동에 시달린 이유는 그 도박 중독으로 참 돈을 많이 잃으셨대요. 그래서 아내가 돈 벌어오면 그것도 다 잃고 그러니까 아내도 나중에는 집을 나가버리고 딸들도 정말 아빠를 싫어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이제 살아가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목사님한테 밤마다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또 다음날 되면 또 전화하시고 그러는데 하루는 집사님이 전화를 하지 않으시더래요. 전화가 안 와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무슨 큰일이 났나를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딸들이 울면서 빨리 좀 와주시라고 큰일 났다고 아버지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그 밤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하고 갔는데 야드에 그 바지만 입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빨간 그 기름통 있지 않습니까 기름통이 옆에 있고 온몸엔 다 기름을 덮어 쓰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손을 붙잡고 나도 같이 죽을 거라고 지금 집사님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 그러고 붙들고 안 된다고 설득을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설득을 해서 그분이 그날은 그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저도 그분을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화되고 그 목사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많이 회복된 걸 제가 보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목사님에게 쇼킹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그 우울증 있는 사람, 자살 충동 있는 사람을 계속 받아주실 수 있었을까? 밤마다 전화 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그 어떻게 계속 힘든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니 그것을 생각하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었대요.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분을.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러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 모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십계명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 모르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그때야 비로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될 때야 비로소 자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제가 부모님들 보면 항상 자녀가 문제래요. 근데 부모님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변화돼야 자녀와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남편과 아내도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내가 먼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나올 때 그때서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화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그 생명의 강가로 오늘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